자, 오늘 3장 들어가십시다. 3장 1절이에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 산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제 9시면 몇 시쯤 되죠?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하러 갔던 모양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노리고 안진뱅이를 거기다가 앉혀두는 거죠. 여러분 이 미문이 큰 문이었을까요? 작은 문이었을까요? 작은 문인지 큰 문인지 어떻게 아세요?
거기 앉혀뒀을 때는 거기
앉혀뒀을 때 안전뱅이 거지를 데려갈 때 조그만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문에 갖다 놓으면 소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미문은 큰 문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문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문 높이가 23m 짜리입니다. 23m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폭이 한 13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이에요. 아마
도성을 있는 그런 문 같은가요?
성전 안에 담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통과하는 큰 문입니다. 그런 데라야 이 거지를 갖다 놔야 소득이 많이 생기죠. 근데 하필 거기다가 앉혀놓으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가에다가 이렇게 소경을 놔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소득이 짭짤했을까요? 아니면 별 소득이 없었을까요?
힘든 이런 일이.
그럼요.
보통 5번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식당에서
소득이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대체적으로 좀 그렇네, 그죠?
그래도 기억하다 보면. 예. 행사를 안
됐잖아요. 맞아요. 소득이 많았을 것이다, 적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이런 경우를 보면 이렇게 적선을 베풀므로써 선을 베풀므로써 내가 하나님께 상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지들을 알고 아주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반갑게 주고요. 베풀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랬기 때문에 거지들에게도 아주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반갑게 여겼다고 그래요. 근데 소득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아저씨들이 그 와가지고 개 문 앞에 다 버티고 앉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푼돈이라도 줘가지고 쫓아버려요? 그때 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면요? 참 난감하잖아요. 딴 데서 만났으면 안 줄 텐데 이 교회 문 앞이라서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5,000원짜리 좋잖아요. 그 준비 좀 해가 다니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혼자서 오시는 분도 꽤 많은데 수요일날 어느 날 보니까 꼭 둘이 손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잡고 오면 갚아줘야 돼요? 아니면 갚아줘야 돼요? 손잡고 와요, 이 아저씨들이.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아이고, 또 오셨네요. 자기들도 비웃었으면, 아, 예, 이런 따뜻해, 이러다. 네? 예배 드릴 마음 별로 없죠. 간혹 들어오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 아니라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소득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나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딴 데 가도 안 생기더니, 여기 와도 안 생기네. 근데 이제 워낙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좀 많이 쓰잖아요. 교회는 그나마 군소리 안 하고 저 식사라 다시야 해가지고 저 보내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뭐 옛날에 제가 많이 당한 거는 그 기차역 같은데 차비 떨어져가 그런데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그럼 제가 차표를 사 드릴게요. 그러니까 따라옵니다. 사 줬어요. 예, 그래놓고 어쩌나 싶어서 멀리서 또 봤는데 또 차표 사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뻔히 알면서도 속건 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또 어떤 경우는 비행기표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 원장님이 당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원장님 찾아보라 그래서 왔는데 집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로 가면 뭘 끊어줘야 돼 이거. 제주도로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비행기표를 끊어줬답니다. 끊어주고는 그 말한 교회를 찾아보니까 그런 분 없다 하더라.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러지만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 지혜롭게 하되 또 구걸하는 사람한테 뭐 속는 안 있더라도 좀 도우는 게 맞기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지혜롭진 마셔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노리고 성전 문 앞에다가 놔뒀잖아요. 이 현대판 안전뱅이는 어떻게 하죠? 교회로 오는 사람도 현대판 안전뱅이고요. 또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노린 이 안전뱅이에요. 시내 사람 많이 다니는데 거기다가 하필이면 찬송가 틀어놓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믿어요? 아니면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전 이상은 착한 편입니다. 저는 어떨 때 지나면 믿어요. 하필이면. 하필이면 왜 찬송가 틀어놓냔 말이에요. 예? 사장 들으면서 일하는 거라고요? 이정 이사님이 확실히 천국하고 가까워. 근데 저는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찬송가 틀어놓는 것도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되겠냐 이런 어떤 협박 비슷한 느낌을 잡아서 참 안 좋을 때가 많이 있긴 한데 느낌은 제가 처음 받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느낌은 처음 받는 느낌은 그런 건데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런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도우면 누가 도우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럴 때의 마음은 선뜻 이래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게 또 남보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조금 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을 반가워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갑게 여기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됐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가령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동전 몇 푼 쥐어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능력으로 이런 안전뱅이를 고쳐버렸는데 우리도 어떤 육신적인 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쳐봅시다. 설교 다 끝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거지에게 동전 몇 푼 지워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쳐놓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했으면 설교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죠. 말로만 아멘하고. 현재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베푼 이 기적이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져야 할 표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했는데 정신 그렇게 살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그 후에도 저게 뭐야 방언을 그렇게 잘하면서 외국에 저 전도여행 막 다녔나요? 아니에요. 이때는 베드로가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해도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지만 후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라. 되면야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안진병이 다 고쳐버리고 병 다 고쳐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습니까만은 이 땅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했다 해서 함부로 아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저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복음 들고 나서는 선교사들을 떠나보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는 이런 놀라운 사역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능력이 필요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런 능력 주십사하고 기대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런 만큼의 능력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서 그것만 달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막연한 그 기대감이나 그런 요구사항을 들고 하나님께 나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동전 몇 푼인 셈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없다면서 자기에게 있는 다른 걸 주었습니다.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이 안전뱅이 하여금 일어서서 걷게 만들어버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거지가 요구하는 게 없었거든요. 정말 네가 요구하는 거 그건 없지만 다른 걸로 줄게. 그래서 다른 걸로 줬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부자고. 정말, 정말 좋은 답입니다. 중요하게 좋은 답을 찾아내는데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더 좋은 답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한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돈이 없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질 필요는 없었으니까, 뭐, 안 가지고 다녔을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거든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경제적으로는 가난했다고 말해도 될지 어떨지 자신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럴 때 기막힌 답변을 해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고 말한 적도 있긴 한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요. 그 바울이 한 말 중에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렇죠?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렇게 물어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래했지만 사도 바울의 편을 빌린다면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 이런 답을 우리가 자꾸 쓰게 되면요, 꼭 그리스도인은 꼭 그 가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어느 중에 들 위험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경제적으로 꼭 가난해야 하나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면 더 나았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이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가난하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가지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이 말은 가난한 자가 아니지만 가난한 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자로서 동전 한 입 안 가지고 빈손으로 다녔다. 이래가지고 OX를 물으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OX로 물으면 답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는 전부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가뜩이나 목사님들 다 불쌍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저 사례받는 거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세금을 다 내고, 그 중에서 아들이 용돈을 받았거든요? 그럼 용돈에서 헌금하면 안 되겠네? 아버지가 헌금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은 용돈 가지고 내가 저게 헌금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세금을 내고 난 것 가지고 헌금했는 돈이기 때문에 목사도 세금 안 내야 이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논쟁이 생기면 그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낼만 하면 내야죠. 근데 문제는 기준을 잘 정해가지고 세금,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겠다고 기준을 딱 정해보면요, 면세점 이하가 80%를 넘습니다. 세금 낼 만한 사례를 못 받는 목사가 80%를 넘습니다. 저는 이거 신학교 간 뒤에 알았어요. 그냥 목사님도 잘 살고 계시겠거니 했는데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교회도 80%가 넘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쉽게 말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교회가 그렇게 많단 뜻이에요. 그래서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도 세금 낸다 하고 내면 됩니다. 단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 보면요, 세금 낼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괜히 그 시끄럽게 자꾸 사회 문제 할 필요 없는데 싶은 느낌이 좀 듭니다. 뭐하다 그 소리 였노? 아, 그래가지고 봐,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도 목사 되놓으니까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죠. 근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 이 저 경제적인 문제로 옛날에는 다 고생했지만 지금에 와서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보고 다 베드로와 요한도 동전 입 없이 다녔잖아. 여기에 중요한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했을까요? 가난한 자 같았다고 보면 됩니다. 가난한 자 같았지 실제로 가난한 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지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거지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랐던 게요. 원했던 게 동전 뭐 몇 푼이었대. 근데 돌아온 건 뭐였어요? 평소에 소원하던 거요? 예. 평소에 이거 아마 포기한 소원 아닐까요, 이거? 그러면 동전 몇 푼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런 걸 우리는 횡재라 그러죠? 횡재보다 더 나은 말 있나요? 뭐? 아, 바라던 거는 동전 몇 푼이었는데 그만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됐으니까 이 이상의 아마 횡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성경에서 이런 장면들로 너무나 많이 보여줘요. 기대했거나 원했던 것은 정말 작은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예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가신 분도 계실 터이고요. 남자들 중에는 마누라 손에 끌려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 모태가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 처음 나올 때에 기대한 것은요. 뭘 그렇게 큰 걸 기대하고 교회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많다고 해야 병이라도 고칠까 아니면 교회를 가야 잘못 저게 복이 생긴다 하더라 이 정도 기대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나마 기대를 좀 했는 거고요. 또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거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 받은 거는요. 행제도 이런 행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예수 믿기 전에 처음 가졌던 생각과 비교해보면 이거 정말 엄청난 횡재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횡재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뭐 평소 아는 대로 합시다. 성경에서 이렇게 횡재한 사람 이야기.
38년.
예? 38년 된 뭐야? 병자가 어땠는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를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래가 만졌죠?
그 호수에
예? 호수는 무슨 호수?
그게 아니라
에잇 참 38년 된 병자는 그게 뭐야? 혈루 그래가 만져가 나왔잖아. 그럼 기대했던 거하고 얻은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죄사함에 따라 붙어요.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늘 죄사함의 용서를 해버립니다. 그럼 병 고치고 예, 영생도 얻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애매한 거 말고 좀 확실한 거 많다니까요.
네.
예. 예.
앞으로 없었는데 너 이제 뭐 있나 이랬을 때 기록 한 명밖에 없나 그걸 뭐 그러고 많이 신대라.
예.
그때 그 거르기 풀때마다 그 거르기 다
찼을
때 그때
그 사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처음에 그저 그리스 시내가에 가기 전에 왜 기름 조금 하고 그 뭐야 가루 밀가루 조금 남았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거 갖고 요 마지막 구워 먹고 죽을란다 하는 거 보고 그래 막 죽을 때 죽기라도 그거 굽어가지고 우선 남은 더 달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인이 그걸 구워서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하는데 이건 완전 끝나는데 그걸 먼저 달래. 죽기 전에 이지민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줬는데요. 그 다음 결과는? 그게 다함 없이 계속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별로 없는 모양이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매 이런 건데요.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새벽에 그 찾아간 여자들 뭐하러 찾아갔어요? 시체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거는 시체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다가 시체는 못 보고요.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체를 보러 갔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다? 이건 행세축에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시간이 안 나지는 모양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한 대목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씻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제사들도 안 믿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미리 알고 그 제사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그리 합니다. 그냥 둬라.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라고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뭘로 받는 거 아니까 제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크게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500리어를 예수님께 갖다 주었던 그 꼬마 아이 왜 갖다 줬겠어요? 에? 내 먹을 건데 왜 갖다 드렸겠어요? 내 안 먹더라도 막 수고하신 예수님이라도 드셔야겠지요. 가져가지 않았을까? 뭐 추측이지만요. 그랬는데 결과는요? 네?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셔요. 성기?
가나 혼인잔치.
네?
가나
혼인잔치요?
혼인잔치.
거기는 누가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물 갖다 채우면서 종들이
마리아는 마리아가 자기 엄마는 조금
알았던 것 같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포도주가 그만큼 나왔으니까 이것도 행제는 행제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그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 그게 성경이 많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 비슷한 장면들이 보이거든 일일이 좀 감동을 받고 좀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뭘 기대하고 떠났을까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요? 좋아서 떠난 건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요. 아버지가 가자 했고요. 아브라함이 떠나가자 했는데 히브리스 표현을 빌리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고 말하는데 창세기를 유심히 보면 가라고 했는데 바로 안 갔습니다. 도중에 하란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가라 해서 그제서야 또 갑니다. 목적지 도착했으면 거기서 짐 풀고 잘 있어야 되죠. 도착해가지고 그게 안 있고요. 애굽까지 가버립니다. 가라 한 곳에 안 있고 애굽까지 가는 이유가요? 기근이 들고 이러니까 여긴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이스라엘 한 곳까지 안 있고 지나가 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너무나 신앙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자. 가기는 가되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가 받은 복이 뭐냐 말이죠. 미래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고 이런 복을 받았죠. 그런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 정탐꾼을 숨겨준 건데, 그것도 하나의 결과죠. 숨겨준 이유가 뭐냐. 왜 정탐꾼을 숨기고, 자기 백성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냐. 주 원인은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으면 사람이 한
사람이
주신 은혜시라는 걸 고백을 했잖아요.
예?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는 사람이.
복을 이미 많이 받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두렵지만 어차피 여리고가 저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일단은요. 살아남자고 적군을 살리는 겁니다. 주목표는 거기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들어 아는 바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주목표만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살아났죠? 라합이 받은 복이 뭡니까? 예? 그럼요. 그냥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이요. 다윗의 외조모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갔습니다. 라합이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두려움이었을는지 모르고 살아남는 것이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왔던 그가 살아남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가 예수님의 조상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룻도 보세요. 좌우간 그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기대한 것은 작은 것이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크게 크게 갚아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많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온 것이 참 별것 아닐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본문들이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그게 자꾸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이 안전뱅이가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이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고 감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 안전뱅이를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가면 되긴 되는데 또 다른 건 없나요? 6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표현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얘기다. 이때 이름으로라는 거는요. 그분의 능력 온전히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뜻으로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는 얘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뭘로 고쳤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게 확실히 드러난 게 16절도 안 보셔요. 중간쯤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곧 항상 건너뛰어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실제로 주목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더라.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맞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는 자기 잘못하면 내 열심히 주목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다 해놔놓고 끝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은 했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도 그건 내 열심이나 내 입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약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그 병남을 입었을지라도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게 이게 사람들의 그 본성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둡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걸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뭐 좀 하다 보면요 하나님 하신 건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라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하다가 얼마쯤 지나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어리가 버리고 내 능력, 내 열심 이것만 살아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열심히 뭘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고요. 이야 감격을 해가지고 놀래가 달려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잘 말을 정말 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굳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명언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뭘 주목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봐야 되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셔요. 시일학교에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참 애 많이 써서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반이 부흥을 했어요. 선생님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런 말 들을 때 꼭 우리 기억해야 될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그래도 열심히 한 건 자기들이잖아요. 그 말한 건 베드로고 요한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이 자세가 참 정확한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 그러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확실한 것은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주목을 받게 될 상황이 되더라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20절에서요. 이걸 증거를 잘 해줬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하는 말을 쓰죠. 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 바울이 그렇게 정돈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측면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보다는요 실제로 능력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보다는요 그것을 말한 혹은 노력한 사람을 주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좀 올라가서 6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나사렛은 왜 붙였을까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썼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뜻이 뭐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예수가 많았기 때문에 분간하려고 그래서 굳이 나사렛. 그것도 말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사렛이란 말이 붙으면요. 다른 데 가면 나사렛이란 말 안 붙여요. 그냥 믿는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유독 여기에서 나사렛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나중에 뒤에 편을 빌려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의미가요, 그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하죠.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사렛 하는 말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놈다, 멸시와 조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조롱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예수가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편에 가서 그 얘기를 직접 합니다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경멸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 언년 중에 그 밑에 이제 책망하는 것을 이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그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그렇게 심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그분이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지적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만나기 전에 이 거지의 형편을, 만나기 전과 후를 이 거지의 형편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재미가 있어요.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던 일이 뭐죠? 예? 아, 구걸하는 거였죠. 그럼 만난 후에는요? 아, 좋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일하지 못하고 구걸해서 살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걷고 뛰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놀랬겠어. 놀라운 일을 감당한 이 변화, 멋진 변화입니다. 자, 또 다른 거 없나요? 2절, 주로 2절하고 8절이 대비가 됩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야 했던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 만난 다음에는 자기 발로 뛰고 걷고 하는 이 엄청난 변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메고 와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어느 날 자기 발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 변화, 얼마나 큰 변화겠어요? 이게 엄청난 감격이었을 텐데, 또 한번 물어봅시다. 이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걸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요? 평생.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 같다. 평생을 감격하며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감격해야 한다. 이게 정상인데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뭘 갖고 해볼까요? 새집 사면 기분이 얼마간 좋죠? 석 달라? 가만히 있어봐라. 새차 사면 기분이 얼마나 좋나요? 더 좋은 차 나오기 전까지요. 와, 그거 되게 오래 가네. 아니, 뭐, 사본 사람이 이야기해야 되지. 1년간은 훌륭합니다. 1년간은 훌륭해요. 우리 어머니가요, 하루 옛날에 고생하면서 살다가 전셋집을 넓은 걸 하나 얻었습니다. 방이 굉장히 넓은 전셋집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입을 갤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 넓은 방에 도글도글 구르면서 살란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몇 달쯤 지나면요, 이게 전세가 아니고 우리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감격도요, 이와 같이 오래 안 간다는 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잊지 않고, 우리 권지사 말 같다나, 한 걸음 뛸 때마다 감격을 평생 가지고 있다면요, 그 계시록에 그 얘기 안 하시죠? 첫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만 안 듣죠. 그러면 이거 안 잊어버리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예배드려야 하느냐면요, 이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은 정말 평생 행복합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지가 뛰어가다가 돌부리 걸리고 박 엎어지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아씨, 안전배 시절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쫓아다니니까 별골치 아픈 일이 다 생기네. 이러겠어요? 넘어지는 자체가 은혜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면요,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고통마저도 전부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연애 시절에 느끼는 감정은 몇 년 가나요? 연애 시절에 갔던 그 감정을 결혼하고 몇 년 가나요? 결혼 전에 감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 3년 간다고 그래요. 3년. 근데 그거 안 잊어버리고 평생 가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옆에서 아마 눈꼬리 시리겠지만 본인들은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사시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안전댕이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후의 광경을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시는 게 복된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복음성이 하나 나왔죠? 뭐예요? 예? 예. 가사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제일 첫 부분 가사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예? 노래는 금과 은돼 있고요? 여기 본문은요? 왜 그렇게 달라요? 어느 때요? 이때요? 에이, 택도 없는 얘기를요. 어느 시대 구간에 은이 금보다 더 가치 있을 때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 아, 이거하고 순서가 틀렸네라는 걸 의식하신 분은 아주 예민한 분입니다.
근데 현장을 보고 바뀌었네.
아, 그렇죠. 이걸 읽으면서, 가사하고 순서 바뀌었네라는 걸 깨달았거나 느낀 사람은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하기 전까지 그것도 몰랐던데 하는 사람은 성경 좀 더 예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건 놔두고, 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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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사자는 금이 동료하니까 금과 은이라 했고, 그럼 베드로는 왜 이걸 은과 금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는 이게 금을 좀 뭐 좀 귀하게 해야 되니까, 예? 사람이 풍요를 잘 안 하고, 예? 은을 많이 풍요했겠죠. 그러니까, 예? 많은 이제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나타나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는 거니까.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놔두고 이렇게 저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 상상력은 성경을 읽어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이나 금이나 어느 게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그러니까 이게 은과 금이 됐든 금과 은이 됐든 이게 별 관계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노래 가사 지은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 사람은 재물에 비록 좀 예민한
가치라는
예? 네? 그럴 수 있죠. 좀 예민한 사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노래를 이 발음을 해보면 한나가 낫습니다. 발음을 해보면 어느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양쪽 다 해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멜로디 발음상으로도 금과 은이 나아요. 그래서 아마 좋게 해석을 합시다. 작사하시는 분이 그 발음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근데 못된 생각은요, 아마 성경에는 은과 금으로 되어 있지만 읽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금과 은으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돼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맞는 답일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잠깐만 따내 봅시다. 소금과 빛입니까? 빛과 소금입니까? 아니 몰라요. 어느 게 먼저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네. 그런데 어느 게 먼저일까요? 너희는 제가 기억하는 것도 빛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 이름이요? 염광교회거든요? 나도 갑자기 헷갈리니까 한번 보셔요. 어느 게 먼저인가. 나중에 합시다. 뭐, 어느 게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우리는 입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감사합니다. 뭘로 돼 있죠? 그거 두 개 같이 붙은 데가 없나요? 네. 거긴 확실히 소금이 먼저네, 그죠? 그러면 빛과 소금이 아니고?
근데 여기도 소개명에 보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빛과 소금이라는 책도 있고요. 우리 입에 익숙한 거는 빛과 소금인데, 글쎄요, 다른 곳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세요. 순서가 성경의 순서보다는 우리가 입력된 순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 많아서 그래요.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잠깐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러면 소금과 빛이라 해야 되는 거죠? 책 제목 하나 바꿔야 되겠다.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빛과 소금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어쨌든 여기는 확실히 소금이 먼저네, 그죠?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 대부분 그래 하겠지만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내 생각대로 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듣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 실력대로 해석을 해서 듣느냐, 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가 예, 참 많아요. 예. 이런 건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은 간혹 가다가 엄마 전에 약속했잖아 이러거든요. 난 약속한 적 없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애 말이 맞아요? 아 엄마는 정신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요. 대체로 애도 맞고 엄마도 맞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애가 뭐라 뭐라 했는데 엄마가 그래 마음 생각해보자 이랬잖아요. 그 엄마 말 맞아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말하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알아들어 버려요. 아 엄마 약속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흔히 있을 수 있다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돼서 이것도 복음서 만들 때는 금과 은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지 않으려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걸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 좀 길어요. 13절부터 끝까지거든요. 이 설교를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가슴이 뜨끔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그냥 쉬지 않고 쫙 읽어 나가다 보면요. 14, 15절. 그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더라. 이 정도 되면 간이들 크게 터이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럼 어떻게 너희가 죽인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정도 되면 굉장한 두려움이겠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면 안심되는 말을 해요.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그것보다가는 내용상으로는 18절 맞는데요. 17절이 일단은 이 유대인들이 가슴을 좀 진정시키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서운 말로 책망을 하다가 이내 돌아서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그럼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얘기하고 돌아서라. 핵심은 그겁니다.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고 가슴이 뜨끔한 상태에서 그러나 이런 이런 희망이 있다는 이 논법을 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시작할 때에 그 12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해놓고 17절에 와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러잖아요. 처음 야단하고 책망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놓고 여기서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의도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이야기를 이 전체적으로 쭉 해나가는 거죠. 그 17절을 보시면 이거하고 흡사한 구절이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이 뭐냐고 말할 때 17절만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관원들도 그리 했다는 것은 관원들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관원들이나 실수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 옛날에 통일교에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왔지만 하려고 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해서 예수를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수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예수가 완수하지 못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문 예수가 왔다. 옛날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 내고 씻고 그랬던 겁니다. 70년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17절 한번 보세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알지 못해서 그랬고 관원들도 알지 못해서 실제로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예, 좋은 생각이죠. 그건 우리 잘 아니까 하는 건데 근데 간단한 거는 17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18절을 보세요. 그런 주장을 바로 뒤집는 타이어 표현이 18절에 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관원들이 그렇게 한 그거는 누가 한 일이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했는데 주어가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선지자 뭐 이래 하는 거 중간 다 빼보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 문장 끝에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17절을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서 그렇게 인용해가 자기 주장을 폈는데 그걸 뒤집는 얘기가 18절에 바로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그 한 구절만 딱 떼나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해버립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나한테 조금만 더 읽어보면 문맥이 그렇지 않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구절만 딱 떼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 문맥에 따라서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문맥 제쳐버리고 한 구절만 딱 떼내면요. 뭐 오만 이상한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 비스마르크가 그랬나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한 말 두 구절만 가져오면 반역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두 구절만 가져오면. 문제는 뭡니까?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해석만 잘 꺼내면 누구라도 두 마디만 가지고 반역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문맥을 무시하고 앞뒤를 자르고 해석을 해대면 얼마든지 이상한 해석이 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성경 읽는 독해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부터 정해놨던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21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만유를 회복한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만유는 회복되어야 할 존재라는 말입니다. 언제 회복되는 회복된 만유를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 맞습니다. 그거는 뭐 계시록 21장에 가야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땅이라고 그러거든. 언제 깨졌어요 이거? 이게 언제 깨진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노홍수 때, 얘가 몇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깨졌는데,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물이 뭐하고 있다고요? 바울의 표현인데? 만물이? 만물이 그 회복될 때를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로마서 8장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이요. 22절 보시는 게 좋겠네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란 말을 하죠. 이 피조물이, 다시 말하면 이 온 세상에 이 깨어진 상태가 돼서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은 이 만물이 회복되는 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죠?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는데 인간들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깨졌고 얼마만큼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서 천하태평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이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쓰신 말인데 그 노드가리 불태워놓고 밥상 주워 먹는다고요? 노즈가리가 뭐예요? 노적. 노적봉도 있는데요. 식당 이름 칼막을. 추수하게 되면 이 곡식 낯가리를요, 이래 노따랗게 쌓아놓습니다. 이걸 노적가리라고 그러거든요. 아이가 장난치다 그게 불을 질러버렸어요. 올라가면 다 타버렸죠. 그러나 잘 헤집으면 그 안에요. 고깃들이요. 티바. 노래가 묻혀 있거든요. 바깥에 거야 다 타버렸겠지만 안에는요 열 받아가지고 퐁퐁 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거 주워 먹고 앉아 있는 거 보면 자 부모님들 마음은요 속이 천불이 나겠지만 아이들은 어떤데요? 신났죠 뭐. 입이 뭐 시큼해 들어가면서 뭐 좋은 먹고 앉아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 뭐 어쩌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는 그 티밥 좀 먹고 있는 거와 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보면서 속에 그렇게 천불이 나고 있나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옛날에 한번 보세요. 옛날에 천년씩 살던 사람이 우리 보면 어떻게 돼요? 100년도 못 사는 거. 응? 천년씩 살던 그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살고 있는 거 이걸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러고 앉아있는데 우리는요 한 80년 90년 살았다 죽으면요 호상 그래서 다 살다 갔다고 뭐 울지도 않잖아요. 처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노아는 IQ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 나갈 정도로요. 그래서 그 머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단어가 모자라서도 이름 못 붙여요. 단어가 부족, 어휘 부족으로 못 붙이고요. 그 다음 또 어려운 거예요. 어느 놈한테 무슨 이름 붙였는지를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줄 똑바로 서고 가만히 있나요, 어때? 뒤 섞여버리면 저놈 이름 붙였나 안 붙였나? 여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이름 못 붙여나갑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다 했거든요. 그럼 IQ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는 학자들이 갑니다. 이 우리 IQ, 우리 머리는요, 평생 써도 이거 5% 밖에 못 쓴대요. 많이 쓰면 5%. 10% 정도 쓰면 막 아인슈타인 같이 천재가 된다네요. 그럼 우리 평생 이 머리 안 씁니다. 꼴랑 5% 밖에 못 써요. 쓰진 않은 머리 왜 이거 치고 다니나요? 이게 머리 굉장히 이거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머리를 가냘픈 목이 입고 다닌다 하니까 교통사고 폭나면요. 이 무거운 머리 때문에 목이 나가거든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항상 또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죽거든요. 쓰지도 않을 머리 왜 입고 다녀요? 버립니다. 아담은 이 머리를 다 썼다고 보세요. 겨우 5%만 쓰면 IQ가 100입니다. 그러면 100% 다 쓰면 IQ가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는 IQ 200만 돼도야 천재 났다고 난리를 쳐대는데 거꾸로 계산해보면 뭐 140만 맞아요. 140만 돼도 부럽죠. 근데 거꾸로 계산해가 이걸 다 썼다고 치면요 IQ가 막 2만이 될지 3만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한 토끼 뛰쳐 쓰는 요 머리 가지고 천재 났니다 하니까 하고 우린 조화가 난리를 치고 앉아있거든요. 아담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도 머리 같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마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그 아름다웠던 걸 다 잃어버리고 만물이 신음하고 있고 이것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가는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이 그냥 노젓갈이 다 태워먹고 엄마 아빠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파리집어 가면서 티밥 좀 먹고 앉아있는 아이와 비슷하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여기 조금 앞으로 돌아가셔서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여기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 구절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경고 실력을 합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뭘 주시리라? 구원을 주시리라도 맞고요. 또요. 예? 2장에서는 성령을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을 주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예수를 주시리라고 말하느냐 말이죠. 네?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주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리라고 말하느냐 이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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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답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 그 말을 했거든요. 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너희와 예수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죠. 결국 성령을 주시리라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리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리라 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리라는 것이 곧 화해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그렇게 답을 해내는 게 참 아주 훌륭한 독해력입니다. 거꾸로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런 저런 걸 감안해서 앞에서는 첫 번째 설교에서는 성령을 주시리라 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답만 그대로 달달달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 인용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인용이 22절에 나오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로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이요. 예.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고요. 23절에 또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것도 인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있고요. 레위기 23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용한 것이 조금 더 뒤로 가셔서 25절에요. 중간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주 탁월한 그리고 효력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적절하게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또 책망을 했으면서 또 그 길을 풀어가는 걸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다음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유대인들이 꼼짝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논법을 증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4절 중요하니까 또 봅시다.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들이 전부 다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그 베드로가 설교를 아주 그 멋지게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본문 3장을 만약에 두 개로 딱 나눠본다면 하나는 안전뱅이를 고친 기적이고요,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갑니까?
기적이 관심이.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 3장 그러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런 걸 싹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근데 설교 내용은 뒤에 잘 안 들어와 있죠. 근데 그게 옳은 처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안 남고요. 예화는 잘 남고요. 문제가 참 많은 건데, 그죠? 자,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요.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하고 베드로가 행한 설교하고의 그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목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시선을 끄는 것은 이 기적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것은 이 기적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바꿔서 회개케 하는 것은요? 설교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끝에 보면, 아, 여긴 안 나오고 넘어가야 되구나. 이 일로 인해서 4장으로 가보면 믿는 자가 5천이나 됐더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낚시꾼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런 떡밥이죠. 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낚아 올린 거는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어느 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돌아오게 됐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건데 그 내용은 별로 잘 안 들어오고 안진뱅이 고친 거는 귀에 잘 들어오더라.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가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적은요 사람들을 시선을 끄는 거나 그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까지는 기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온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절대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혹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냐면 교회 끌고 오는 걸로만 목표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시선을 끌든지 데려와야 그 다음에 그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끌고 오게 하는 것까지는 정말 온갖 열심을 다 쓰면서 그 다음 단계에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거는 목사님들이 해야 할 몫인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이 앞에 끌고 오는 이 역할들이 그만큼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끌고 오는 이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아이들을 만나든 구역에서 구역장을 맡아가 일하든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커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애들 저 어디 뭐 수양에 갔다 오거나 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뭐라고 하셨다 하면 설교에 대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설교 도중에 했던 우스운 이야기는 기억이 잘 남죠.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뭐 했냐 그러면요 배운 거는 기억 안 나고 장난치고 놀았던 건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일찍부터 생각을 자꾸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고 한바탕 시큼 웃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니 그러면 그건 몰라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래 웃은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웃은 이야기는 기억에 남았는데 왜 그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에 안 남아버렸다.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뭐 얘기하시는 분이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인데 핵심을 놓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듣는 우리로서는 중요한 걸 기억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교회를 끌고 오는 것 중요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3장 그러면 아 앞에는 이적이고 뒤에 설교 무슨 설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고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꼼짝없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베드로가 정말 멋진 설교를 했더라.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능력 다 받으면 좋겠다. 그죠? 베드로처럼 양쪽 능력을 다 받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다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것도 그것보다가 더 중요할 여지가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다.